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기도에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민수기 16장 25절서부터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전에 보면 우리가 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 이 사람들이 반역을 했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그 권위와 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라고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모세 아론이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보를 한 사람의 범죄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죄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권위와 질서라는 것은 왜 여기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되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세운 그 권위, 질서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인간 지도자니까 뭐 서로 불만이 있을 때 서로 항변하고 서로 불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 어떤 제도나 인간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질서, 권위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로마서에서의 말씀하고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를 보면 모든 권세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 all authority라고 합니다. 모든 권세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회에서 그리고 정치, 정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권위에 대한 이 도전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멸망하시겠다고 떠나라,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중보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 결국 고라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25절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사실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 고라라든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 유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서 이제 돌이킨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모세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국 이제 모세를 따른 거죠. 자기들이 그런 어떤 반란의 세력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대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대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은 죄로부터 분리를 말하고 있어요. 죄악된 것. 옛날에 아간의 범죄할 때도 그 어떤 물건이 아간이 취한 그 물건은 여호수아에서도 만지지 말라. 도둑질한 것은 만지지 말라 했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죄악된 삶으로부터 분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의인의 삶, 믿는 자의 삶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의 삶과는 결탁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의 삶. 사실 거룩한 삶이 뭡니까?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를 하는 삶이고 죄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3절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회중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것을 여기서 자기들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너희들은 분리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죄악된 삶으로부터 분리하고 떠난 삶입니다. 타협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어떤 죄의 영향력에서 빠져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한 것은 이 만지지 말과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고 장막에서 떠나라는 것은 어떤 죄악된 세상의 영향력이 너희들에게 침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이 자꾸만 이 우리가 세상에 그런 어떤 죄악된 그런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면 자꾸만 우리도 템테이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영향력에 빠져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유혹된 마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심령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좋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 1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도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제 영향력이 너희들에게 침투해 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세속적인 욕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을 좋아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 위해서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작용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쫓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제 그게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세상을 따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오늘 그 불렀던 찬송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충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이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나의 중심이 그분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대충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라는 것은 유혹이죠.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의 영향력 아래 빠지게 되고 죄가요, 그런 의미에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배후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우리를 막 컨트롤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하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리된 삶을 살아라.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라. 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사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여기 보면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섰다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아무것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 섭니다. 장막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 섰다. 이것은 뉘우치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임의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서, 권위, 어떤 그들에게 전하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그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권위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땅이 벌려져서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죽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소유물을 삼켜서 음부에 수월에 빠지게 된다면 죽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갑자기 땅이 입을 벌립니다. 지진이 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산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너희들이 멸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모세가 그리고 아론에 대해서 질투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250명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250명이 지휘관이 이 사람이 다 모세를 거스릅니다. 모세를 거스린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으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질투 시기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니까 자기들도 제사장이 왜 못돼 하고 그 제사장의 어떤 권위, 모세의 권위, 제사장 아론의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탐심,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권위나 질서를 도전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결국 과연 여호와를 이렇게 죽게 되면 땅이 벌려서 열려서 그들이 스월의 음부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를 멸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요, 이 모세를 세웠다든지 이런 질서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약에 모세에게 어떤 지도력, 권위를 주었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세속적인 인간적인 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고 뭐 어떻게 뭐 사회적인 어떤 분란이 일어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 사회는 신정전치예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이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에 의해서 모든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거스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인간이 세운 이 지도자를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거슬렸죠? 근데 우리가 이 거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도력, 지도자를 거스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제대로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돼 있는 지도자인데도 거슬렸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요, 굉장히 그 사무엘을 잘 따랐습니다. 사무엘을 거스르지 않고 잘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를 지도자,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로 알고 잘 따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울 왕에 대한 자세는 어땠을까요? 사울 왕은 사악한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왕은 우리는 생각해도 그런 사람한테 좀 거슬려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중에는 타락해서 하나님께 거슬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뭐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살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사악한 왕인데. 그런 어떤 죽이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다라고. 그게 무슨냐면 그 질서 또한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그 주권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악한 왕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 거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거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악한 왕인데도 모든 사람이 그런 왕을 죽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혹시나 어떻게 해서 죽게 될까. 그리고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그렇게 딱 그런 거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어떤 질서나 권위나 그런 것이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와 권세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물론 그 한때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그런 어떤 질서나 관계 속에 그런 온전히 바로 인식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순응할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들, 저버린 사람들이요. 저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30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면서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느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32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여기 그리고 그 주에 있는 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34절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 250명 지휘관들이 다 불살라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니에요. 일반 지휘관들인데 제사장직을 탐냈던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닌데 고라 같은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탐을 냈죠. 그런데 고라라는 사람도 참 우리가 주의깊게 바라는 것은 그래서 고라와 또한 다단과 아미람의 장관 여기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당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고라 당에 속한 사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온은 나중에 그 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보면은 그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라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모세한테 반역했을 때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남은 자들 찬양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게 민수기 26장에 나왔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민수기 26장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그렇게 모세한테 대항해서 반역을 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참 인식이 바로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고라의 아들들은 알았는데 오히려 정작 고라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땅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졌을 때 죄에 대한 공의, 그 죄를 집행하는 공의 하나님이다. 공의대로 집행하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확정짓는 분이시다. 확정하신다. 죄를 심판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 또한 공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그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아니면 죄에 대해서 뭐 아들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시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다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 공의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 형벌로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하고 죽이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받아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다 택하셨고, 택한 자가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사건은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한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범죄는,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겸손한다는 거. 겸손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그 끊임없는 욕구. 나도 모세와, 나도 아론처럼, 나도 제사장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슬린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욕구대로 자기들도 충분히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모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결국 교만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심판을 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 아들들, 고라의 아들들은 살 길을 열어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했다고 합니다. 결국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도망합니다.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발언 경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본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인정하고 또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거기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심판이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거기 있어요. 모든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다 그 돌아오라고 해도,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소선지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 붙들려 가게 합니다.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게 하죠. 그러나 다 죽게 하시고 다 그 가운데서도 심판하시고 나라가 다 망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택한 자 남은 자를 구원하세요. 남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고라가 막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라의 일가들 고라의 자손들 다 멸망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고라의 자손들은 결국 나중에 회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일원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징계를 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자손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을 그 자손들에게는 더 가르쳐준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경종의 메시지가 돼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슬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땅에 삼켰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 길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 하나님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긍휼로 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사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여기서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죄에 대해서 분리하지 못하는 삶 정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인식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그 또 불로 인해서 다 분양하는 사람들을 불살랐을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에요. 1세대들. 1세대들은 구름과 기둥 뭐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벌써 애굽에서 그들은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걸러갈 때도 그 애굽 군대들 쫓아오는데도 그들이 다 물속에서 수장시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다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1세대들입니다. 근데 1세대 그 메추라기도 먹었죠. 고기가 없을 때 불평했을 때 그때그때만 주셨죠. 그런 모든 기적을 다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거슬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 내가 하나님만 보았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내가 딱 보면 내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할 텐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른 사람도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나중에 사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그 정말 그 팔레스타인이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사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서 많은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여러분 많이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해 주셔도 또 얼마 있다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를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가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뭐냐면 올바른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Signs and wonder.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3일 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구속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너희들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부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 자꾸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병이어할 때도 너희들이 나를 쫓은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쫓은 것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출애굽했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리는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들이 정말 출애굽했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모세와 아론의 그런 어떤 권위, 질서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그냥 아 그래 모세 너 위대하다, 아론 너 위대하다, 그 너의 질서를 내가 따른다, 이게 그 뜻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고 질서를 주었다는 것은 그것을 따른다는 건 뭐냐 하면요, 아 모세 아론 너 그 사람들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모세를 높여라, 모세에게 주어진 그 질서와 그 권위를 너희가 순복해서 아 모세를 추앙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철저히 따라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완전히 오해를 한 거예요. 모세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자고 아론을 높이자고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이 어디로 맞춰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운 거지 모세를 높여주라 그런 의미에서 한 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 아론을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왜 모세 아론이 안 되지? 왜 제사장이 난 안 되지?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걸어가게 하는 그 모든 삶이, 광야에서 여정이 왜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그리고 출애굽시킨 그 일을 이유를 그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성을 듣고 믿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 삶이 죄로부터 분리하는 삶이고 죄의 영향력에 빠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와 권위에도 순복하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었겠지요. 인간이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오직 일념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뜻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우리가 하고 싶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이기 쉽겠어요? 그게 한 가지입니다. 다른 말씀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민수기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질투시기하고 그 정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인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어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복하며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